청취자님,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그런 초특급 VIP 구역에 초대장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막 수많은 경호원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고 그런 곳인가요?
네, 맞아요. 막 안면 인식부터 지문, 홍채 인식까지 온갖 보안을 다 통과해야만 겨우 입구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곳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주소를 딱 찾아갔더니 막상 도착한 곳이 무슨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나 비밀 클럽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 그럼 어디죠?
물리적인 문도 없고 그 흔한 벨벳 통제선도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주적인 공간이 눈앞에 딱 펼쳐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와, 그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믿었던 현실의 모든 그 VIP 라인이나 등급표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기분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완전히 허탈하면서도 압도되겠죠.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거대한 세계관의 붕괴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데이비드 드실바 박사님의 신약성서 문화적 배경 강연, 그중에서도 여덟 번째 강연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히브리서라는 1세기의 고대 문헌이 어떻게 고대 유대교의 복잡한 그 정결법 지도라고 하죠, 그걸 산산조각 냈는지 볼 겁니다.
네, 완전히 재작성해버렸죠.
맞아요. 그리고 신의 임재로 다가가는 접근 방식을 우주적 스케일로 새롭게 썼는지 추적해볼 겁니다. 청취자님이 이 방대한 고대 문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원리들만 쏙쏙 뽑아서 해부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종종 길을 잃기가 되게 쉬워요. 고대 이스라엘의 복잡한 제사 제도나 좀 낯선 성전 구조에 대한 묘사가 막 끝없이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읽다 보면 약간 건축 설계도 보는 기분도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드실바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거든요.
아, 디모데면 그 바울의 아주 친한 동역자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텍스트가 바울의 선교 공동체와 아주 깊은 철학적, 신학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되게 치열하게 논증했던 핵심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분리장벽 무너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분리장벽이 이미 붕괴된 이후의 세계관을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분리장벽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런 문화적 자부심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아유, 절대 아니죠.
그건 뭐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는 식탁에서부터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지까지 일상 전체를 올가매는 거대한 생존 지도였단 말이죠.
돼지고기를 안 먹고 할 일을 행하는 게 약간 이방인들의 불결한 세계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입는 방호복 같은 거였을 텐데요.
네, 방호복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방호복을 벗어던진다는 건 거의 사회적 자살이나 우주적 반역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음식 규례가 곧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행위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인지부조화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 눈에 절대적으로 부정한 존재였던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들이 도처에서 목격된 거예요. 아, 차별 없이 성령이 막 쏟아진 거군요.
네, 신이 직접 그 이방인들을 너희 깨끗하다 이렇게 승인해버린 셈이죠. 여기서 중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을 구분해던 옛 정결 지도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거 들으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막 수십 년 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던 두 고등학교가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두 학교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담장도 굴삭기로 다 밀어버렸고요.
오, 네네. 학교가 하나가 된 거네요.
네. 학생들도 이제 같은 교복 입고 한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 학생들이 스스로 옛날 소속을 따지면서 식당 테이블을 막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A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저쪽 구석에서 밥 먹어. 우린 여기서 먹을게. 이러면서요.
하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
물리적인 담장도 없어졌는데 학생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선 때문에 여전히 옛날 규칙이 얽매어 있는 거죠.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네, 그 고등학교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자면요. 과거의 규칙을 고집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향수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통합된 학교의 새로운 정체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학교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그렇죠. 바울이나 히브리서 저자가 그 옛 식단 규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엄청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신이 이미 하나로 묶어놓은 우주적 현실을 인간이 만든 낡은 잣대로 다시 쪼개려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나누는 경계선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유대인 대 이방인이라는 경계선은 사라졌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경계선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 즉 성도 대 세상이라는 경계뿐이었습니다.
아, 세상과의 경계는 남겨두었군요.
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식사 자리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주적 소속을 버리고 과거의 부정한 세계로 다시 선을 넘어가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가르는 지도가 철저하게 찢어졌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공감을 가르는 지도 역시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유대교 세계관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막 철저하게 등급이 나뉘어 있던 공간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야말로 그 당시 공간적 지도의 결정판이었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완전 차단돼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 그 다음은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 다음 제사장의 뜰, 이렇게 점점 좁아지다가 마침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1년에 딱 하루요? 평신도는 뭐 근처도 못 가네요.
절대 못 가죠. 신성함의 농도에 따라서 공간이 아주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던 지구상 최고의 VIP 구역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헤롯 대왕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대리석이랑 황금으로 지어놓은 당대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잖아요.
엄청난 랜드마크였죠. 정말로.
네, 웬만한 현대 건축물 뺨치는 훌륭한 실물 건축물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저자가 이 화려한 건축물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저 옛날 모세 시절의 천막, 그 성막 이야기만 계속 한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저자의 철학적 배경에는 이른바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이 좀 깔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계와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구분하는 거죠.
아, 진짜는 따로 있다.
그렇죠. 출애굽기 25장 40절을 근거로 드는데요. 모세의 성막이든 헤롯의 대리석 성전이든 지상에 있는 그 모든 물리적 공간은 결국 하늘에 있는 진짜 원본의 복사본 아니면 3D 모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명 건축사무소 가면 볼 수 있는 아크릴 모양 같은 거죠.
와, 아무리 황금을 바르고 화려해도 결국 모양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형 집안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밥을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지상의 성전에서는 신과의 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네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중재는 그 미니어처 모형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지상의 대리석 성전, 즉 복사본을 완전히 지나쳐서 신의 진짜 임재가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진짜 원본으로 바로 진입해버린 거네요.
맞아요. 진짜가 나타났으니 모형 안에서 매일같이 동물 잡고 피 뿌리던 의식들은 이제 완전히 의미를 잃은 거죠.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 역시도 그냥 토요일 하루 쉰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라는 영원한 공간으로 진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상의 모형을 버리고 우주의 원본으로 직행했다. 이 발상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그 하늘의 지성소로 진입하는 메커니즘을 좀 따져보고 싶어요. 고대에는 막 엄청난 피를 쏟아내는 의식이 필요했잖아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용키푸르 의식을 좀 봐야 합니다. 고대인들한테 죄나 불결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나 독성물질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킨다고 믿었던 거군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대적인 대청소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로 씻고 수소를 잡아 피를 내고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장 깊은 지성소에 뿌립니다. 피가 곧 생명이니까 이 생명 에너지가 죽음의 오염을 덮어버리는 초강력 세제 역할을 한 거죠.
피가 표면을 닦아내는 세제였다. 그리고 이 의식에서 되게 특이한 장면이 아사슬 염소 의식 아닙니까?
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막 다 고백합니다. 백성들의 죄라는 독성 폐기물을 염소한테 물리적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고는 진영 밖 광야로 멀리 내쫓아 버려요.
오염 덩어리를 사람들 사는 곳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네요. 시각적으로 엄청 선명한데 그럼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메커니즘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어떻게 대입을 한 건가요?
아주 정교하게 대입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위한 수소피는 필요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벽 안이 아니라 성밖, 즉 진영 밖인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아, 아사셀 염소가 진영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요.
맞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모든 오염물질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거죠.
야, 이거 구약의 동물 제사랑 비교해 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매년 짐승 잡아서 피 뿌리는 건 약간 기초가 썩어가는 낡은 집에 매년 화려한 새벽지 바르는 것 같네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안은 썩어 있으니까 내년에 또 발라야 하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희생은 겉면 벽지만 가는 표면적 세제가 아니라 그냥 집 기초를 다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새로 뼈대를 세우는 초강력 내면 세제인 거네요. 완벽한 재건축인 셈이죠.
정확해요. 히브리서 10장 하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 짐승의 피는 피부 겉면의 먼지 정도는 닦아냈겠지만 양심 깊은 곳에 찌든 죄책감은 해결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완벽하게 정결하게 만든 거죠.
근데 잠깐, 그 초강력 내면 세제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수가 물리적인 혈액을 양동이에 담아서 진짜 물리적인 하늘 구름 위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 힘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신학의 깊이가 나오는데요. 붉은 피 자체가 무슨 마법 물약인 게 아니에요. 짐승은 자기 의지 없이 도살장에 끌려오잖아요. 거기엔 어떤 윤리적 결단이 없죠.
그냥 강제로 죽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까지 이른 완벽한 순종, 자기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그 순종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를 낸 겁니다.
아, 억지로 흘린 피가 아니라 자발적인 완벽한 순종이 문을 열었다?
그렇죠. 이 완벽한 순종으로 하늘의 진짜 지성소 문이 열렸고 인간들에게도 그 VIP 구여 패스가 기계적으로 영원히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별의 지도가 찢어지고 직통로가 뚫렸다는 건 고대인들에겐 엄청난 해방감이었겠지만 솔직히 당장 내일 만원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상사랑 갈등해야 하는 우리 일상에 이게 무슨 구체적인 변화를 주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히브리서 6장에 기가 막힌 은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성소에 소망이라는 밧줄을 단단히 걸어둔 상태라는 거예요.
하늘에 닻을 내린 거네요.
네. 그리고 13장에 보면 동물의 제사는 끝났지만 완전히 새로운 제사가 남았다고 선언합니다.
짐승을 안 죽이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죠?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함,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실천입니다. 과거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오염을 피하는 방어적 전략이었거든요.
나쁜 거 만지지 마라, 병자 옆에 가지 마라, 이런 거요.
네, 근데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는 나병 환자를 만져서 오히려 자신의 거룩함을 전염시켜서 치유해버렸잖아요. 적극적인 친절과 연결의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된 느낌이네요. 근데 경계가 다 무너졌다고 해서 당시 교회가 막 아무나 다 괜찮아 하면서 로마의 타락한 가치관까지 다 수용한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게 히브리서가 고민한 새로운 거룩함의 균형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차별하는 선긋기는 무너졌지만 공동체 내부를 썩게 만드는 돈에 대한 탐욕, 권력 다툼, 로마 제국의 성윤리 같은 오염물질로부터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지켜내야 했어요.
차별의 벽은 허물고 우리 안에 부패를 막는 거룩함의 방패는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타인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자비를 뿜어내는 능동적인 힘인 거니까요.
정치자님, 오늘 우리는 고대에 철저했던 이 정결 지도가 어떻게 급진적인 자비와 연결의 지도로 재편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철폐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진짜 지성소로 향하는 우주적 VIP 패스까지 얻게 된 이 여정을 말이죠.
네, 완벽한 희생 덕분에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정결해졌다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이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로 사람을 나누지 않지만 정치적 성향, 경제적 수준,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긋고 있는 현대판 정결지도와 출입금지선이 있지 않나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선긋기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만약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급진적 자비의 렌즈로 내일 아침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세워둔 견고한 성벽 중 가장 먼저 허물어져야 할 곳은 어딜까요? 어쩌면 스마트폰 속 차단 목록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캔슬 컬처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현대판 아사슬 염소의식은 아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